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평소에 소홀했던 부모님을 섬기며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문제,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머리 숙였습니다. 간증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면서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로 많은 행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각종 맞춤 전도와 사랑의 순례, 전교인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한마당 축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위로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마침 전도를 통하여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후속 조치들을 통하여 믿음 뿌리 내리고 잘 정착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행사들 위에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고 성령의 날개로 비상하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 재앙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 생명, 작은 헌신의 열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빈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 전국 목회자 세미나 특강을 위하여 출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정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기도가 연합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죠. 옆에 보시면서 누가 앉아 계시는지 보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자매님, 형제님,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일간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지도 못한 줄다리기를 세 번 해가지고 팔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핸들도 한 손으로 못 돌려가지고 막 두 손으로 많이 힘드셨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력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 맞춤이 끝났는데 이 체육대회하고 이게 겹쳐져서 지난번에 첫 번째 주간 코스 프로그램 했는데 많이 안 오셨습니다. 초청자들은 본인이 초청하신 그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이번 주일부터 2주간 아직 더 남아있으니까 오후 1시에 기쁨의 복지관 303호에서 계속해서 후속 프로그램 2주 더 남아있으니까 초청자들은 꼭 초청 대상자를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식사도 제공을 하니까 같이 식사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참석하시고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30일 토요일이죠. 오후 7시부터 저희 교회 본당에서 창작 뮤지컬 아름다운 초대 있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또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또 이웃들이 있으면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구제 헌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 또 중국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헌금 봉투가 저 밖에 나가시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헌금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및 CGNTV 경북방송 창립 기념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잘 보시고 그 조이풀 UCC 공모전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뮤지컬 또 다음 주 6월 7일 날 있는 가족사랑 콘서트 그다음 6월 8일 창립 기념주일에 있게 되는 전교인 택시 타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번 주일 날 광고가 나가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전교인 택시 타기를 할 때 6월 8일 날 하게 되는데 교회 오실 때 물론 이제 이번 주일 날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교회 도착 한 50m 전방에서 기사에게 비상등을 켜달라고 주문을 해주시면 기다리는 쪽에서 알아서 선물도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캄보디아, 2008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결정하신 분들, 가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까지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에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신청을 하는 데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8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항공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까지 신청을 하면 그게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자, 바나바 사역을 하실 만한 분을 주변에서 보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영 청년 자매님, 정국정 성도님, 허정희 집사님 장녀, 요셉 한호 1구역에 정혜영 자매가 31일 토요일 오후 1시 웨딩캐슬에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간증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하셨고 또 예배 시간에 간증하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 누구든지 다가와서 수고하셨다고, 참 힘들었겠다고, 잘 이겨줘서 감사하다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신 관계로 제가 순서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 서게 되었는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간증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와서 고백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간증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거쳐왔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것과 또 기도와 연결해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버지가 76세, 저희 어머니가 73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1살입니다. 호적으로는 40으로 되어 있고 밥을 먹기는 41살 먹었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치면 좀 이렇게 제가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요즘에야 결혼들을 다 늦게 하셔가지고 늦둥이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9살 때 시집을 오셔서 34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최근에 들었습니다. 6번 유산 위로 한번 했다고, 6번 유산을 하고 저를 어렵게 낳으셨다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76세, 73세, 지금 뭐 병원에도 막 자주 갔다 왔다 하시고, 집에 가면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국보다 약이 더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10년은 거뜬하게 뭐 또 더 사실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은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 그 걸음으로 걸어 다니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학교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마침 학교 주변에서 저희 동네 한 어른을 만난 거죠. 근데 이분이 저를 보시는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네 아버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초등학교 4학년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는데도, 그런가?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보라는 소리에 막 뛰어왔죠. 동네 들어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야 어떡하냐, 너가 아버지 죽었다, 너 엄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막 동네를 막 우리 남편 죽었다 하면서 거기 뛰어다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제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지금 집사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집사보다는 잡사에 가깝죠. 동생들 두 사람은 전도시켜서 장로가 되어서 은퇴까지 하셨지만 본인은 정작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젊은 시절,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40대 중반까지도 계속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는데 간도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위가 알코올이 너무 들어가서 위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가지고 위에 구멍이 생겨서 거기로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이 위를 통해서 쏟아진 피가 뭐 이 사람의 이 모든 입, 귀, 코 뒤로 막 쏟아진 거죠. 그 얼마나 피를 쏟았는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려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렇게 숨이 멎고 그랬다는 거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밖에 뛰어나가지고, 그때 이장할 때였거든요. 이장 죽었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냥 병원에 가고, 그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병원에 가서 그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의사도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때가 딱 30년 전이니까 46세, 저희 아버지가 46세, 저희 어머니가 43세 때, 그렇게 이제 딱 쓰러지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 친가 쪽으로 보면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외가 쪽으로 보면 4대째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길지요. 지금 제 고향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이, 재작년이 100주년이고 작년이 101주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신앙이 그냥 이렇게 맹숭한 모태신앙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다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차려서, 그때 참, 자,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 고백을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놓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처음 해봤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1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의사는 사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프기 전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또 뭐 피를 아무리 수혈을 해도 계속 피가 빠져나오니까 힘들다고 준비를 하시자고 그랬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저는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거의 1년을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예리고로 가는 지역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이런 자가 있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쳤냐. 지금 예수님과 대면한 순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주보에 보면 제가 수요예배 말씀 제목을 하면서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제목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너무 원색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비슷한 내용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소식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끔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도 그런 말 할 때 있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 위기가 있을 때 누구든지 찾아가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경우가 있죠. 자존심 상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옛날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았는데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충분히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요구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기 앞서서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그때 이 남편, 사랑하는 남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남편을 또 기도하는 나 자신을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밥을 혼자 먹었던 기억은 많이 나요. 마침 그때 저 외갓집이 같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했을 저희 부모님들의 그 고생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 그런 마음으로 그 1년의 시간을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잘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년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렇게 1년을 고생하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죠. 뇌혈관이 파열이 됐다는 거죠. 터졌다는 거죠. 뇌혈관이 터지고 저희 어머니 지금 그 키가 170입니다. 옛날 사람이 170이면 근데 이 뼈가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전혀 살이 붙어있지 않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 1년이었는지 그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쇠약.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지만 나와서 이제 그때 같이 잠을 자는데 시골은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님 중간에 잤거든요. 그 조금만 이렇게 자다가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몸부림도 치고.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은 막 옆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잠 못 자게 한다고. 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지시고 또 극심한 신경쇠약을 왜 사들은 왜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사분들 계시겠지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또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저희 큰 이모님, 저희 어머니 형제가 7남매인데 9남매 중에 두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7남매 중에 저희 어머니 두 번째입니다. 딸이 4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 있는데 큰 이모가 5살 차이 나는데 그 쓰러진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물론 본인도 기도하지만 또 옆에서 기도해주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병원을 찾아가,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으면 이런저런 치료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형편도 못 돼서 치료도 하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8개월 정도를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지나서 이제 6학년이 된 거죠. 그때까지 전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어보지를 잘 못했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도 의사가 힘들겠다고 혹은 뭐 위험하다고 했지만 또 퇴원을 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이상하게 저희 집은 제가 이렇게 어리거나 또 없을 때 뭐 일이 좀 잘 나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 저희 어머니가 다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다가 지난번 어떤 집사님이 간 수치가 1600만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막 간 수치가 올라가셨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다가. 또 의사가 그랬대네요. 한 3개월, 6개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또 그냥 놀라셔가지고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아니고 시골 저 고향 교회는 지금 가면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뭐 50, 60명 학생회 뭐 이렇게 하면서 청년회 뭐 회장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뭐 기도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군 복무를 이제 경북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저희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또 기도를 한 거죠.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가 힘들다고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또 이렇게 막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못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검사를 하니까 그 간 수치 올라갔던 그게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녔던 기도원의 전도사님 뭐 또 주위에 있는 좀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님들 다 나눠주고 제가 휴가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 이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의 연세가 이제 76세, 73세 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결혼하신 지 15년 만에 저를 낳으시고 그랬더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얼어 죽는다고 부산이 뭐 춥겠습니까? 여기보다 따뜻하지요? 얼어 죽는다고 겨울 되면 내복을 일곱 개를 입혔습니다. 내복만 일곱 개를 입혔냐? 겉옷까지 합치면 한 13, 14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4살, 5살 때. 로봇캅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팔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여기 옷이 이게 찡겨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넘어져 있어요. 굴릴 수도 없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옷을 많이 입혔어요. 장화에다가, 하여간 양말도 한 5개 신기고, 장갑도 한 5개 끼우고, 모자, 빤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쉬어요. 정말 눈만 여기 딱 이렇게. 한 번은 동네에 계곡이라 그래야 되는 조그마한 또랑이 있는데, 겨울 되면 이렇게 물줄기만 내려가잖아요. 흐르는 물은 안 흐르기 때문에 물줄기만 올라가, 그 이제 유층인데 얼음이 얼었는데, 어떡하다 제가 거기를 굴러 떨어졌나 봐요. 굴러 떨어졌는데, 마침 엉덩이가 그 얼음을 딱 뽀개고, 이렇게 딱 누운 거예요,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근데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을. 밑에서 물 내려간 소리가 쫄쫄쫄쫄 들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를 질러도 뭐 없어요. 그렇게 한 높이 한 1.5m 정도 됐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좀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개 한 마리가 이게 딱 보고 저를 보는 거지. 그때 외갓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흰 개였는데 또 보더니 얘가 고개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놈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기서 뭐 하냐. 딱 보더니 딱 뛰어가는 거지. 좀 있으니까 외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출을 받고, 이제 물에 젖었으니까, 제 외할머니가 이제 물에 젖었으니까 옷을 갈아입힌다고, 감기 걸린다고 이제 옷을 벗기는데, 벗겨도. 그때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옷을 15개씩 입힌다는 사실을. 벗기도 하는데, 이제 벗기다 보니까 젖은 옷을 다 벗겼는데 안에 옷이 다 안 젖었더래요. 제가 이렇게 인상이 좀 이래서 경찰이 어울린다, 뭐 이거 안 했으면 조폭을 했을 것이다 짐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약물 남용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도 귀하다고 있는 보약 없는 보약 다 지어서 먹이고, 저게 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멍멍탕 잘 안 먹습니다.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먹어서. 그 개 잡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잘 안 먹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기회가 오면 먹기도 하지만, 개소주, 뭐 심지어는 염소 젖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냥 바로 짜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그런 귀한 자식,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컸겠죠. 그래서 뭐 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뭐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아프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비싼 주사약을 사오고. 저도 영천 3사관학교에서 의무병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군대에서 보니까 의무병이었더라고요. 그 돌팔이잖아요. 그 집에서 저한테 영양제 넣어준다고 주사를 집에서 잘못 넣고 제가 다리가 굳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목발 찍고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귀한 자식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기대가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옛날 사람이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들어갔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중퇴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저 정치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뭐 정치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직업도 그런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찰 대학을 가라. 제발 김해 경찰서장이 좀 되어달라. 경찰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육군사관학교라도 가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경찰 대학도 갈 수 있겠고,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의 성적으로만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뭐 저건 아니더라도 뭐 들어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 극성맞게 그렇게 하시고, 저도 그래야 되나 보다. 뭐 그때는 뭐 아버지 말이라면 뭐 꼼짝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고 뭐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저한테 병이 난 거예요. 악성 피부염. 이상하지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병이 생길 만한 전혀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욥의 심정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어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쳤는데 너무 가려워서 지붕이 올라가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었잖아요. 이게 어떤 병인가 하면 의사도 모르더라고요. 무슨 병인지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 방법도 모르겠고 밤만 되면 한 7시쯤만 되면 한 100마리 벌이 날라와요. 제 몸을 쏘는 거죠. 실제로 뭐 100마리 벌이 날라온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몸이 한 7시쯤만 되면 이렇게 벌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전 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야간 자율학습. 그때 학원보다는 학교에 이제 남아가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학교 주변에서 이제 자취를 할 때였거든요. 7시만 되면 그러니까 도저히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한 밤 10시부터 새벽 한 서너 시까지는 계속 긁어야 됩니다. 손톱을 깎으면 안 돼요. 손톱을 깎으면 이 긁어도 시원치가 않으니까 손톱을 일부러 이렇게 열 손가락을 다 손톱을 막 길러가지고 온몸을 막 긁기 시작한 그러면 살의 껍데기가 막 벗겨져가지고 이 손톱 밑에 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너무 가려워가지고 알코올 있잖아요. 알코올. 알코올을 솜에 묻혀가지고 몸에다가 푹푹 바르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려운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1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밤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을 긁어야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땀은 나고 피는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쓰면 옷에 그 네이라고 그러죠. 속옷. 피가 막 이렇게 묻어서 아침에 일어나 그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왜 이럴까? 계속 생각하고 병원 치료만 받으려고 했고, 그것들만 의지를 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1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런 사이에 성적이 막 떨어져가지고, 한 반에 60명인데, 47등까지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47등이면 4년째는 못 가는 성적이거든요. 막 내려가죠. 경찰대, 육군사관학교, 막 하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막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래서 4대째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더 빨리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양산에 있는 그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금식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한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본당에. 여름이니까, 뭐, 숙소는 고사하고, 그냥 본당에서, 이부자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밤 되면 다른 분들은 숙소에도 가고, 산에 기도하러도 가고 하니까, 본당이 좀 넓어지면, 저기 뒤에 구스탱이 누워가지고 자고, 기도하고, 또 산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저희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거나 거기에 대한 비전을 품고 미래를 생각하고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지. 저 모르게 제가 어릴 때 저 외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95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외할머니하고 저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저를 놓고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 기도할 때 자녀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과 그 자녀가 쌍방간에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줘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고생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집에 가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저하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찾으시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세속적인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맞들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일생의 그 항로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했는데 딱 기도를 내려오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뭐 당신이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이럴 겁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정말 소경 받으며 했던 것처럼 저도 뭐 부르짖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제 앞니로 이런 기도를 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마음 자체가. 그래서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그때도 손톱을 그 집회하면서도 막 이렇게 했어야 되니까 주변에 뭐 같이 이게 본당에서 여러 사람이 자는데도 그분들 이렇게 눈치 안 채게 막 이렇게 하고 모두 손톱 밑에 또 뭐 뻘근 이런 것들이 뭐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식을 했죠. 그런데도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저녁에 뭔가 차도가 있겠지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전혀 차도가 똑같아요. 새벽 4시까지.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벅벅 하니까 그냥 핏줄이, 그 고속도로는 푹푹푹 지나가는 거죠. 뒤는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렇게 막 새벽 4시 뭐 이렇게 잤죠. 딱 일어나니까 몸이 약간 느낄 수 있겠더라. 조금 깨운한 거예요. 몸이 좀 변화가 있을래나? 그리고 밤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밤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6시, 7시 되면 벌에 쏘인 것처럼 막 올라오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초조하게 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막 지나갔습니다. 또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안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안 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느끼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제가 모태신앙으로 4대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고. 그렇게 해서 제 마음 속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알고, 아, 이제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성적으로는 그 당시에 4년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개중에 나은 대학. 개중에 나은 대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점수를 받고 340점 만점일 때 점수를 받고 어느 대학이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합격이 되면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대학을 가면 되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참 못했죠. 이제 여름 지나서 병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몇 달 사이에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성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을 쳤죠. 뭐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점수가 워낙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한 군데만 넣었습니다. 다른 신학교 뭐 이런 데는 안 되고 거기 이제 신학과 종합대학이면 4년째이면서 신학과니까 점수를 맞춰서 이제 간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점수가 안 나왔지만 그 친구들 중에는 점수가 많이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전화를 하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대기 합격이라는 겁니다. 대기 합격. 저는 합격이라는 선언을 듣고 만세 하려고 하는데 대기 합격이 뭔지 물어나 봐야 돼. 대기 합격이 뭐냐 그랬더니 앞에 합격한 사람들 등록을 안 하면 순서에 맞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그 대기 합격도 1번도 아니고 6번인 거예요, 6번. 그 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좀 6명만 등록 안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까지만 딱 된 거예요. 저 외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참 신기하다. 그 점수 가지고 4년째를 가냐, 막 그러는 거죠. 저까지만 딱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재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재수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어렵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뭐 사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장신대 신대원도 그냥 한 번에 들어갔고, 자랑은 아니지만, 아, 재수는 딱 한번 해봤네. 삼수 해봤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삼수였습니다. 재하냐고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곳곳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또 결혼해서 가족을 꾸렸을 때는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다. 느낀 데가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두 아들 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하늘이고 하나가 하준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하늘이라고. 아들을 하나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그 고향교회 100년이 넘었지만 제가 목사가 처음입니다. 저희 가문에서도 처음이고 우리 다른 목사님은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목사 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2월 달에 결혼해서 좀 그게 있잖아요. 뭐 어느 계절에 좀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 좀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여름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애가 안 생겨서 제 아내하고 이제 돈을 좀 긁어 모아서 영국에 간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좀 하고 오려고. 근데 하나님 참 무심하세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영국에 가서 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낯선 환경에 가서 이제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저런 기도 제목까지 기도를 하다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을 주시면 저를 뒤이어서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달에 생겨버린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그렇게 해서 소원기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그 아들은 그때는 뭐 세상에 없었으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를 위해서 소원기도를 했으면 자녀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4학년 되는 해에 큰아들을 불렀죠. 아빠 엄마가 너 결혼을 했는데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만약 아들 주시면 주여종이 되게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 어떡할래? 자녀가 하기 싫어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자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누구나 바라시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생겨요. 8년에 지금 토월이 있잖아요. 뭐 안 생기면 말지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뭐 아들인지 뭐 딸인지 상관없고 하여간 주시면 아들 주시면 또 목사 만들고 딸 주시면 목사한테 시집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달에 생긴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한참 이렇게 되어서 좀 나이가 30대 후반을 넘어서 근데 위험했습니다. 이제 한 7, 8년간 임신 중독이라서 이게 더 가면 산모나 아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얼마나 그 제가 지금 딸을 낳고 싶어도 이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천에서 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연초가 되면 기도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오는데 오는 날 그때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8개월 반이나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2박 3일 마지막 날 하고 오면서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제 제 아내를 거기에 놔두고 큰아들 데리고 집에 갔다가 병원에 오니까 이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벌써 애가 나온 거예요. 위험하다고. 한 달 빨리 나왔는데 3.7kg. 10달 다 채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큰애도 처음에 나올 때 4.2kg에 키가 55cm였어요. 3.7kg에 50cm인가 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가정이나 물론 이제 이전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제 부산이 가까우니까 가끔 가면은 자기도 쑥스러운가 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분이 아니거든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을 언제 해봤어야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위기들을 이런 뭐 저런 순간들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도 체험을 많이 하니까 이제서야 76세 이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가면은 목회 잘 하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 또 뭐 가족들, 친지들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가 감사가 넘칠 뿐이죠. 요즘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 안 된다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중한 질병에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한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다음에 예수님의 선언이 있기까지 3단계 정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나아간 거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해라 했지만 계속해서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정말 해결함 받고 싶은 문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소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으로 내 병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이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런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네도 저런 일이 생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손길,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팀 나와주시고 찬송가 483장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신 뒤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로 너 예수께 조용히